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좌우 앞뒤 한번 빙툴러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왜 우리가 이 영어로만 인사를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기적적으로 출생한 인물들에 관한 기록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났던 이삭이 아마 그 첫 번째 인물일 것 같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또 부인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경수가 끊어진 중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몸을 회복을 시켜주셔서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보면은 삼손이 나오죠. 삼손의 어머니도 본래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자였다라고 기묘자 대신 즉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태의문을 열어주셔서 삼손이 태어나게 하셨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죠. 신약에 와서는 출산하지 못했던 첫 번째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이런 말을 하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주겠다 그 말씀을 하죠. 아기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기적적으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불꽃같이 살다가 어느 날 이름도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이 모든 불가능한 기적적으로 출생한 그 아기들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아기들은 전부 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에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볼 텐데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서 이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했었죠. 그것이 바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약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혼이 뭔지 아시죠? 약혼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기랑 그쪽 아기랑 크면은 결혼시킵시다 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점점 발전되어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제 아내가 자체 잘못했으면 약혼을 할 뻔했었습니다. 우리 큰애기 지금 딸이 어릴 때에 다른 목사님 그 자녀 중에 아들 중에 참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크면은 우리 딸이랑 그 아들이랑 결혼시킵시다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러한 아들이 있어서 지금 아마 준수하게 자라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두 사람은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민기적거리면서 요셉에게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다가 말을 합니다. 뭐 요셉 씨 그랬겠죠. 지금을 하면 뭐라고 해야 돼? 자기야 그랬겠죠. 자기야. 그러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자기 나 사랑하지. 갑자기 그런 말을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좀 이상했습니다. 나 믿어줘야 돼. 내가 하는 말 믿어줘야 돼. 나를 믿지. 요셉은 좀 이상했습니다. 다 믿어줄 테니까 이야기해봐. 그때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나 임신했어.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데 결혼하려고 이 약혼을 해 있는 상태에서 이 아가씨가 와서 나 믿어줄 거지, 나 사랑하지, 믿어줘야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임신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거 석현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갑자기 말이 좀 빨라졌겠죠. 더듬거리면서 몇 달 전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 내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을 내게 해줬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요셉에게 그 말이 먹힐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다른 데 가서 임신을 하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도무지 요셉의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율법대로 하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합니다. 근데 요셉이 고민이 됐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를 해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봉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요셉은 두 말 없이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다가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에 이름을 예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러면서 여인을 보통 족보에 기록을 하지는 않는데 예수님의 족보 속에 딱 다섯 명의 여인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네 명은 도무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들의 이름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여인은 마리아의 이름입니다. 이 다섯 명의 여인의 등장을 하는데 네 명의 여인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는 방식이 다 똑같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유다는 다말은 자신의 며느리죠.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말하죠. 자기 아내가 아니라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 형식을 보면은 누구는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셉도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 정상이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앞에 나왔던 사람들을 다 그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을 보면은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고 표현을 약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요셉은 결혼을 하기 전에 아내 될 사람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냥 족보상 법적인 아버지일 뿐이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임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기까지 그 나이가 한 16세에서 17세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할 때는 주로 이때부터 결혼이 가능했다라고 그럽니다. 16세에서 17세 정도. 그렇다면은 마리아는 아직까지 어린 처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한 2, 3학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처녀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죠. 이렇게 이 어린 처녀가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처녀가 결혼 전에 임신을 하면은 위험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꿈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가 임신을 하면은 그의 청년 시기를 다 헌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린 이 마리아는 대단한 인물이다, 여인이다, 결단을 한 인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임신하고 출산을 한 이 동정녀 탄생을 불신자들이 안 믿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비판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침례 교인들의 31%, 장로 교인들의 43%, 감리 교인들의 66%가 동정녀 출생을 안 믿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 지극히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은 처음부터 엄청난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상식적으로 사실은 납득을 할 수 없는 기적들입니다. 하나를 못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도 못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못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하나님의 기적들도 믿지 못한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만약에 믿는다면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이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못 믿는 분들이 혹시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오셔야 됐냐 하면은 그 이유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는 아담 이후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출생되는 모든 아기들은 전부 다 죄의 유전이 됩니다. 이 죄는 피를 통해서 전가가 되는 것이죠. 피는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피가 죽은 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피를 통해서 전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셨다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이 요셉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죠. 그리고 어머니의 피도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연결된 부분은 탯줄이었죠. 탯줄을 통해서는 영양분만 공급이 되고 피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피가 공급이 된다면 A형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B형 아기는 죽습니다. 그래서 영양분만 공급이 되지 피는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예수님을 완벽하게 보호하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어머니의 태중에 넣어서 이렇게 출생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죄가 없어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첫 번째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헬라어로 하면은 예수는요, 정확한 발음을 구분해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에수스 이렇게 됩니다. 이에수스 붙여가지고 하면은 예수가 됩니다. 예수. 영어로는 지저스가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말이 더 정확합니다. 예수. 헬라 원어를 그대로 우리나라로 음역한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라는 이름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거기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내 가슴 속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각인되어 있다면은 그때 할렐루야마 춤을 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빛을 주는 것이고 소망을 주는 것이고 구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 이름을 싫어하냐면은 사탄이 싫어합니다. 이 이름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사탄이 이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도무지 예수의 이름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0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위정자들이 사도들에게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런 예수님의 이름은요, 능력입니다. 이들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입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 말 단어 자체를 사탄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 능력이죠. 사도행전 4장 3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명령하는 것이죠. 이쯤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슴속에 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입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누구의 이름을 높였다고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그랬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사랑이고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너무 귀합니다. 찬송가 91장 찬송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사랑이죠.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아, 예수의 이름 막 외쳐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한번 조용하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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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저는 성탄절만 되면 이 이름이 너무 막 떠올라요. 여러분 데모할 때 막 이렇게 하죠, 그죠? 사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외쳐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속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만 외치면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생겨주고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빛이 비춰지기 시작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막 생겨나도록 하는 이름이 걸스데이? 뭐 이런 이름이 아니라고요. 샤이니가 아니라고요. 그 이름 바로 예수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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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뒤에 2층에 계신 분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한 번 더 크게 외치겠습니다. 우리 다섯 번만 예수의 이름을 한번 외치겠습니다. 이 이름은 소망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는 이름이죠. 이 이름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둘, 셋.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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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죽음에 접어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려야 되죠. 예수. 두 번째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으셨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이름은 능력이고 구원이라고 그랬죠.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임마, 함께라는 뜻입니다. 누, 우리와라는 뜻이죠. 엘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임마누엘을 합성시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 이름을 주신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은 때로는 두려운 하나님이셨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은 임마누엘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려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제자들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팍에 자신의 머리를 기대고 누워서 식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내 곁에 와 계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얼굴을 비빌 수가 있고 그분의 이름을 마음대로 마음껏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고 그분의 가슴에 안길 수가 있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 오셨더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서워서 법을 떠는 하나님이었을 겁니다.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벌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참모습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요, 참으로 놀라운 모습입니다. 구약에는 잘못하면 막 정죄하고 막 이런 하나님으로만 인식이 되었는데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짐을 짊어지고 가면서 무거워서 힘들고 늘 정죄만 당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짓밟히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쉼을 주겠다. 그래서 눌린 자, 갇힌 자,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짓밟혀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가슴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참 쉼을 그 마음 가운데 주셨죠. 그러면서 내가 울고 있을 때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넘어져 있을 때 손을 내어 밀어서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용기를 주시는 분으로, 늘 내 곁에 계시면서 말씀을 해 주시는 분으로, 세상에 이런 하나님을 그동안에 누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은 우리의 가슴이 막 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눈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잘 표현해 놓은 찬송이 있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내 생명 되시니, 나의 친구 되시니, 나의 기쁨이 되시니, 나의 소망이 되시니. 우리 93장 1절 찬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눈물이 앞을 가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살다 보면은 남자들도 눈물을 흘려야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 앞에서 잘 못하죠. 홀로 울고 있을 그때에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아버지로서의 무능력함을 깨달으면서 근심이 쌓이고 있을 때에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러면서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 바로 내 곁에 와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이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감격하면서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와주셨습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가까이 계신다,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성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시면서 이름을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라 하라, 그리고 임마누엘, 내가 너와 가장 가까이에 함께 있다, 이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평생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노래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가슴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이 예수님을 많이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하시고.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고 임마누엘 이름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날마다 이 이름 의지하여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 가운데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옵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업 위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버리고 오셨네. 사랑이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하여 오셨네. 사랑이에 오셨네. 높은 하늘 위에서 오셨네. 사랑이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하여 오셨네. 사랑이에 오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가시관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하여 오셨네.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하여 오셨네. 오셨네. 갈보리 언덕 위에서 죽음의 권세 이기고 이 세상 다스리시려 이 땅에 오셨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